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가 21일 우크라이나 수도 크이우 등지에 미사일 등을 동원한 대규모 공습을 가했다고 우크라이나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이후르 클레멘코 우크라이나 내무장관은 이날 이른 시각 공습으로 크이우와 중부 체르카시 지역, 동부 하르키우시에서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관리들은 이 공습으로 적어도 18명의 부상자가 발생하고 크이우 소재 기관시설들과 체르카시의 상업시설 등이 손상됐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내무부와 지역 관리들에 따르면 이날 체르카시와 하르키우, 서부 흐멜니츠키, 리우네, 벤니차, 르유브 그리고 이바노프란치우스크 지역에서 폭발이 있었습니다. 발레리 잘루즈니 우크라이나 군 총사령관은 텔레그램을 통해 러시아 군용기 10대에서 수차례에 걸쳐 미사일이 발사됐다며 발사된 미사일 43기 가운데 36기를 격추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러시아 국방부는 20일 밤 흑해와 크림반도 상공에서 19기, 우크라이나와 인접한 벨고로드, 크루스크, 오율 지역에서 3기의 우크라이나 드론을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드론을 이용해 러시아 영토 내 시설물에 테러 공격을 가하려는 우크라이나의 시도는 좌절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이 20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회동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날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뉴욕을 방문한 라브로프 장관과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자력발전소의 안전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미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회동에서 자포리자 원전 문제가 논의됐다고 확인하면서 자포리자 원전 운영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위협을 중단하고 정상적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 IAEA와 추가적인 대화를 계속하기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또 그로시 사무총장이 우크라이나 관계자들과 만나겠다고 말했던 점을 언급하면서 우리들 사이의 시계를 동기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논의는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9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러시아의 자포리자 원전 점령을 지적하면서 원전의 무기화라고 비난한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인도 정부가 21일 캐나다인들에 대한 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린담 바그치 인도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캐나다인들에 대한 전자비자 등 모든 형태의 비자 발급이 중단됐다고 말했습니다. 바그치 대변인은 캐나다 주재 인도 영사관 직원들에 대한 안전 위협을 비자 발급 중단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바그치 대변인은 또 인도 주재 캐나다 외교관 수가 캐나다 주재 인도 외교관 수보다 많다며 캐나다 측에 감축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캐나다와 인도는 상대국 내 자국민을 대상으로 여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들은 지난 6월 캐나다에서 피살된 시크교도 분리주의 운동단체 지도자 하디프싱 니자르 씨 사건의 배후에 인도 정부 요원들이 연루됐다는 신뢰할 만한 정황이 있다는 쥐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의 지난 18일 발표로 촉발됐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자국 주재 인도 외교관을 추방했고 인도도 자국 주재 캐나다 외교관을 맞추방했습니다. 이탈리아가 중국의 일도일로 계획 탈퇴 방침을 통보했다고 안토니오 티아니 이탈리아 부총리 겸 외교장관이 20일 밝혔습니다.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한 티아니 부총리는 이날 미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멜로니 총리가 이탈리아의 일대일로 구상 탈퇴 계획에 대해 중국 측에 말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앞서 블룸버그 통신은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지난 9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리창 중국 총리에게 이 같은 방침을 전달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멜로니 총리는 그동안 1대1로의 비판적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탈퇴 여부에 대해 공개적인 입장 표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폴란드 정부는 20일 우크라이나에 더 이상 무기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는 이날 현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현재 가장 현대적인 무기로 무장을 하는 중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그 어떤 무기도 더는 이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와 종전에 합의됐던 탄약과 무기 공급권만 이행하고 있다고 피오트르 밀러 폴란드 정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폴란드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을 통해 우크라이나산 곡물 수입 금지 조치를 연장한 폴란드 등을 비난한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BOA 세계 뉴스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요즘 미국의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주 4일제 수업이 화두입니다. 대도시를 벗어난 교외나 외딴 지역 중심에서 점점 도시로도 확산하고 있는 변화인데요. 미주리주, 콜로라도주, 아칸소, 오리건 등 26개 주에 900개 가까운 교육구가 주 4일 수업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 학교의 주 4일 수업제 확산은 학생들을 가르칠 선생님이 부족한 이유가 제일 큽니다. 다른 직업에 비해서 보수가 낮아서 교직을 떠나는 선생님이 많고요.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상당수의 교사가 학교를 떠났고 교사 부족은 미국 전역의 만성적인 심각한 문제가 됐습니다. 주 4일 수업제는 보통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수업합니다. 하루 수업이 빠지는 만큼 하교 시간을 매일 40분씩 늦춥니다. 어린 자녀가 있는 교사는 부모 역할을 할 수 있는 시간과 학습 준비를 위한 여유를 갖게 됐다는 점을 이점으로 꼽았고요. 주 4일제 수업을 도입한 이후 교사 채용 공고를 내면 예전보다 지원자가 많아졌다는 것이 학교 측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주 4일 수업제 반기는 것은 아닙니다. 월요일에 일을 가야 하는 부모는 어린 자녀를 돌봐줄 사람을 따로 찾아야 합니다. 학교에 돌봄 프로그램이 있지만 역시 비용의 문제가 있고요. 학업 능력 향상이 중요한 이 학교 본연의 역할을 위해서는 주 4일제 수업회가 아니라 수업이 아니라 교사들의 급여를 높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전미교육협회에 따르면 미국 교사의 초봉 1년에 약 $42,800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오늘 이 시간에 준비되어 있는 주간 코너는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들의 소식 전해드리는 탈북민의 세상보기입니다.
북송료를 통해서 북한의 비참한 그런 실체들을 더 느끼고 그리고 북한 여인의 쓰라린 그 절규를 좀 더 느껴서 북한 인권에 대해서 좀 소리 높여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네, 한국 서울에서 열린 북한 인권 상황을 보여주는 오페라 현장의 소리였습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미국 정치 ABC 순서 뒤에 이어지는 탈북민의 세상 보기에서 자세한 이야기 만나보십시오. 이곳 워싱턴 DC는 지금이 9월 21일 목요일이고요. 오후 3시 9분이 막 지났습니다. 현재 기온은 26도, 구름 조금 끼었습니다. 북한의 날씨 어떨까요?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9월 22일 금요일에 북한 대체로 막다가 평안북도와 자강도 지역은 구름 많고 가끔 비 내립니다. 동쪽으로는 강원도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 구름 많아지고요. 장진, 김영권 지역은 오후 한때 비도 예상됩니다. 내리는 비의 양 5에서 30mm 정도 예상합니다. 자, 비구름 뒤로 찬 공기가 내려와서 내일 아침 기온 뚝 떨어집니다. 최저기온이 삼지연이 2도, 해산이 5도, 중강 8도, 대부분 지역이 15도 아래에서 시작하고요. 낮 최고는 삼지연이 16도, 해산 21도, 중강 22도, 평양과 원산은 26도, 신의주 25도, 개성이 27도입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안 지역은 당분간 너울성 파도 예고되어 있습니다. 먼바다는 바람도 강할 텐데요. 전체적으로는 막다가 구름 많아지고요. 앞바다 물결은 0.5에서 1.5m, 먼바다 2.5m로 오전에 물결이 더 높습니다. 서해는 막다가 구름 많고 가끔 비 내립니다. 앞바다 물결 0.5에서 1m, 먼바다 1.5m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9월 22일 금요일에 북한 날씨 살펴봤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김정욱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러시아의 침공은 유엔 헌장을 훼손하는 범죄라고 규탄했습니다. 안보리 의장은 젤렌스키 대통령의 우선 발언 순서에 반발한 러시아 대사를 향해 러시아가 전쟁을 끝내면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이 아시안게임이 열리고 있는 중국 항저우를 찾았습니다. 약 20년 만에 중국을 찾은 아사드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도 가질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조르조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중국 1대1로 사업 탈퇴 계획을 중국 정부 쪽에 통보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오늘 첫 소식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유엔 안보리 회의 참석한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네, 22일 젤렌스키 대통령이 안보리 장관급 공개 토의에 이해 당사국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지난해 2월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래 젤렌스키 대통령이 유엔 총회장을 찾은 게 처음이고요. 또 안보리 회의에 직접 참석하는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네. 자, 이번 안보리 회의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해 당사국 자격으로 참석했다고 하셨습니다. 이 회의의 주제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네, 평화 유지와 우크라이나의 안보였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러시아가 유엔 헌장과 모든 전쟁 규범을 훼손하는 범죄적이고 불법적인 침략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유엔 개혁을 촉구하면서 러시아가 가진 거부권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안보리가 그 관련 결의안 채택에 계속 실패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한 것이죠?
맞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이 5개 상임이사국과 10개 비상임 이사국 등 15개 이사국으로 안보리가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5개 상임이사국을 포함해서 9개 나라 이상 찬성을 해야지 의사결정이 이뤄집니다. 하지만 거부권을 가진 상임이사국 가운데 한 나라라도 반대하면 어떤 결정도 하지 못하는데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문제와 관련해서 번번이 거부권을 행사해 왔습니다.
네. 자, 러시아 정부 쪽에서는 누가 회의에 참석했습니까?
네, 바실리 네벤자 유엔 주재 대사가 참석했습니다. 보통 이 안보리 장관급 회의에는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참석해 왔는데요. 그래서 회의 전에 젤렌스키 대통령과 이 러시아 쪽 최고위급 외교관인 라브로프 장관이 과연 충돌할지 아니면 서로 피할지 말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젤렌스키 대통령은 연설을 한 직후에 회의장을 떠났고요. 라브로프 장관은 젤렌스키 대통령 발언이 끝난 뒤에 회의장에 들어와서 두 사람 사이에 대립은 없었습니다.
네. 자, 하지만 네벤자 대사가 이 안보리 회의의 운영 방식에 또 이의를 제기하는 일이 있었네요.
네, 이날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에 이어서 이 개별 나라로는 가장 먼저 발언권을 얻었는데요. 네벤자 대사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안보리 15개 이사국보다 먼저 연설하게 한 의장 결정에 반발하면서 이것이 안보리 권위를 훼손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안보리 의장이 이 네벤자 대사의 주장에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네, 이번 달 의장국인 알바니아의 에디 라마 총리는 나는 우리 러시아 친구들과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이 알바니아 정부의 특별한 작전이 아니다라는 점을 확신시켜주고 싶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라마 총리는 날카로운 유머 감각을 가진 정치인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 말에 일부 참석자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라마 총리는 이어서 여기 해결책이 있다면서 만약에 당신이 동의한다면 전쟁을 중단하고 그러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 자리에 설 필요가 없을 것이다 라고 응수했습니다.
네. 자, 이런 이야기가 오갈 때 젤렌스키 대통령이 그 현장에 있었습니까?
네, 젤렌스키 대통령과 일부 우크라이나 대표들도 통역을 통해서 라마 총리 말을 들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나중에 SNS에 라마 총리가 러시아와 그들의 거짓말, 위선을 어떻게 제대로 다루는지 전 세계에 보여줬다면서 감사를 전했습니다.
네. 자, 젤렌스키 대통령이 전쟁 중인 상황에서 유엔 총회에 참석한 것, 국제사회의 결집, 또 지속적인 지원을 촉구하긴 행보로 보이는데요. 총회장에서 다른 나라의 어떤 지도자들하고 만났습니까?
네,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브라질의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측 요청에 따라 20일 성사된 회담이었는데요. 룰라 대통령이 회담 뒤에 소셜미디어 X에 두 사람이 평화구축 중요성에 관해서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또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만났습니다. 유대인 혈통인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스라엘 측에 우크라이나계 유대인이 많이 살고 있다는 유대감을 강조하면서 이스라엘의 지원을 호소해 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 이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과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EU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클라우스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 그리고 가브리엘 보리치 칠레 대통령 등을 만나면서 아주 바쁜 일정을 보냈습니다.
네. 자, 조 바이든 대통령과는 곧 워싱턴에서 정상회담 갔지요?
네, 미국 동부 시각으로 21일 오후 3시에 백악관을 방문하고요. 이어서 정상회담을 진행합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번에 세 번째 백악관을 방문하는 건데요. 지난해 12월 21일 철동 같은 보안 속에서 워싱턴을 찾아서 또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9개월 만에 다시 워싱턴을 찾는 거네요.
맞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당시에 이 민주주의와 자유 수호자로서 미국 조야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워싱턴 분위기가 그때만큼 좋지는 않습니다. 전쟁이 장기화하고 소모적 양상으로 흐르면서 언제까지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야 하느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당장에 이달 말까지 미국 연방의회가 새 회계연도 예산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연방정부가 일시적으로 셧다운, 업무 중 정지 상태에 빠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워싱턴에 온 건데요.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번과는 달리 이번에는 미국 의회에서 합동연설을 하지 않고요. 일부 의원을 비공개로 만날 예정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이 중국에 갔다는 소식입니다.
네, 아사드 대통령이 21일 중국 동부 도시인 항저우에 도착했습니다. 아사드 대통령 중국 방문은 약 20년 만인데요. 지난 2004년에 중국에 와서 후진타오 당시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한 바 있었습니다.
네. 자, 아사드 대통령이 최근에 조금씩 국제사회에 또 활동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시리아가 지난 2011년부터 지금 12년째 내전 상태인데요. 시리아 정부가 참혹한 인권유린을 자행하고 시리아 내 인도주의적 상황이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다는 비판 속에 아사드 대통령이 국제사회에 고립돼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5월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린 이 아랍연맹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조금씩 보폭을 넓히는 모양새입니다.
네, 자, 올해 시리아에서 일어난 지진도 또 하나의 계기가 됐죠.
네, 지난 2월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큰 지진이 났습니다. 당시에 튀르키예에서만 6만 명 가까운 사망자가 나오는 등 피해가 워낙 크기도 했고요. 또 시리아에서는 지진이 난 곳이 반군이 점령한 지역이다 보니 시리아 내 피해 상황이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시리아에 등을 돌렸던 아랍 나라들도 이 구호 손길을 내밀면서 관계 개선의 물꼬가 터진 바 있습니다. 네.
자, 시리아하고 중국 사이 관계는 어떻습니까?
네, 중국은 이 시리아의 주요 동맹국인 러시아, 이란과 더불어서 이 아사드 정권을 줄곧 지지해 왔습니다. 미국 정부가 유엔 안보리에서 아사드 정권 규탄이나 제재 결의안 채택을 위해서 노력을 해왔지만 중국과 러시아 반대로 무산되곤 했었는데요.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이 지금까지 적어도 8차례에 걸쳐 시리아 관련 결의안 채택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네, 지금 시리아는 서방의 제재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죠?
네, 미국과 유럽, 호주, 캐나다 정부 등이 아사드 정부에 대한 경제 제재를 단행하고 있는데요. 아사드 정부는 자국 경제 위기가 서방 제재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라크와 접경한 유전지대를 장악한 쿠르드족 반군들을 미국이 지원한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네, 아사드 대통령이 중국 수도 베이징이 아니라 항저우를 찾았는데 이게 아시안게임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맞습니다. 이번 주말이죠. 23일 항저우에서 제19회 아시안게임 개막식이 열리는데요. 아사드 대통령이 이 개막식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 행사에는 노로돔 시아모니 캄보디아 국왕, 푸슈 파카말 다할 네팔 총리 등도 참석한다고 중국 외교부가 전했습니다.
네, 개최국이니까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아시안게임 개막식에 참석하겠죠?
그렇습니다. 시 주석이 22일 항저우에 도착해서 이튿날 개막식에 참석합니다. 그런데 시 주석과 아사드 대통령 사이 정상회담은 22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최근 중국이 아주 두드러지게 중동 국가들하고 관계를 확대하는 모습입니다.
네, 지난 3월에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이 관계 정상화에 합의하는데 중국이 중재를 했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종주국인 사우디와 시아파 맹주인 이란이 중동 안에서 최고 앙숙들인데요. 이 두 나라가 중국 베이징에서 7년 만에 외교관계를 복원한다고 전격 발표한 겁니다. 이건 오랫동안 중동에서 영향력을 행사해온 미국에 대한 중국의 새로운 도전으로 평가됩니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이탈리아가 결국 중국의 1대1로 사업에서 빠지는 모양이군요.
네, 안토니오 타야니 이탈리아 부총리 겸 외무장관이 20일 미국의 폭스뉴스 방송과 회견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조르자 멜로니 총리가 중국 정부 측에 1대1로 사업 탈퇴 계획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국 1대1로 구상은 이 중국과 유라시아 경제권을 육상과 해상으로 연결해 이 하나의 경제권을 형성하겠다는 초대형 사업입니다.
네, 자, 이탈리아가 중국의 1대1로 사업에 언제 합류를 한 겁니까?
네, 주세페 콘테 총리 정부 시절인 지난 2019년 3월에 중국과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 양해각서는 효력을 5년으로 하고 효력 만료 시한 3개월 전까지 두 나라 가운데 한쪽이 실제로 탈퇴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그런데 주요 7개국 G7 가운데 1대1로 사업에 참여한 나라는 이탈리아가 유일합니다.
네. 자, 이탈리아가 왜 1대1로 사업에서 빠지겠다고 하는 겁니까?
네, 타야니 장관은 방송 회견에서 우리는 1대1로 사업의 일부가 되는 데 있어서 경제적 이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비교가 가능한 프랑스와 독일은 이 1대1로에 합류하지 않았어도 더 좋은 결과를 얻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사업에 참여했지만 실제적인 이득은 별로 없었다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이탈리아 정치인들은 이 1대1로 합류가 중국과의 무역관계를 크게 증진하지는 못했다는 외무부 자료를 그동안 인용해 왔습니다. 타야니 장관은 의회 의원들이 대부분 1대1로 탈퇴를 지지한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 멜로니 총리가 원래도 1대1로 사업에 합류하는 것 반기지 않았다면서요?
맞습니다. 이 멜로니 총리가 집권하기 전에 항상 1대1로 합류가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지난 총선 직전에도 그 점을 강조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총리가 된 뒤에는 이 문제에 관해서 신중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몇몇 부처 장관이나 여당 의원들은 정부가 이 문제를 다시 고려하는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시사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자, 미국도 이탈리아의 그 1대1로 합류를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았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번에 이탈리아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걸로 보입니다. 또 미국의 유럽연합 EU 지도부도 이탈리아가 중국과의 합의를 파기하기를 원했습니다.
네. 멜로니 총리가 지난 7월에 미국에 왔었는데 그때 이탈리아가 1대1로 계획을 수정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멜로니 총리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한 뒤에 합동 성명이 나왔는데요. 이 성명에 양측이 중국 관련 현안에서 양자 간 협의를 강화할 것이다 라는 항목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 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자, 중국이 1대1로에서 빠지려고 하는 이탈리아의 어떤 특정 조처를 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네, 타야니 장관의 폭스뉴스 회견에서 바로 그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는 이 질문에 일단 모르겠다고 답했는데요. 그러면서 우리는 미국과 서방의 친구라며 우리는 중국과 대화하기를 원하고 중국은 여전히 이탈리아의 상대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지구촌론을 여기까지 듣습니다.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김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어떤 소식인가요?
예, 미국이 약 47만 명에 달하는 베네수엘라 이주민의 합법적인 체류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미 상원에서 신임 합참의장 인준안이 통과됐는데요. 이로써 미군 역사상 두 번째로 흑인 합참의장이 나오게 됐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8개월여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미국이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대규모 이주민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체류를 허용했다는 소식이죠?
맞습니다. 바로 베네수엘라인들입니다. 미 국토안보부는 20일 미국 내 베네수엘라 출신 이주민들에게 임시 보호 신분 TPS를 부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혜택을 보는 베네수엘라인들은 약 47만 2천 명에 달합니다.
네, 임시 보호 신분이라는 것이 있네요. 어떤 제도입니까?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면서 일할 자격을 주는 제도인데요. 자연재해나 국내 무력분쟁 등으로 인한 비상사태로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지 못하고 미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에게 주어지는 비자라고 보면 됩니다. 한번 받게 되면 18개월 동안 유효하고요. 갱신할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조치로 50만 명에 가까운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이 임시보호 신분을 신청할 수 있게 됐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 신분 조정의 대상이 된 겁니까?
지난 7월 30일 이전에 미국에 들어온 베네수엘라 이주민이 이 제도에 따라서 신청할 자격을 얻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TPS를 받은 이주민 외에도 앞서서 2021년 3월 이전에 미국에 입국한 베네수엘라 이주민 24만 3천 명도 이미 TPS를 얻은 바 있습니다.
네, 저 베네수엘라 사람들에 대해서 임시 보호 신분이 확대가 신분 제도가 확대가 된 건데 국토안보부에서 어떤 이야기했습니까?
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은 베네수엘라의 불안정이 증가하고 안전이 결여되어 있는 점을 이번 조치의 이유로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토안보부는 바이든 행정부가 국경을 강화하기 위해서 약 800명의 현역 군 병력을 멕시코 남부 국경에 추가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현재 남부 국경에는 2,500명의 주방위군이 있는데 추가 병력 배치로 세관 국경보호국 요원과 경찰관이 핵심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물류 및 기타 역할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최근에 그 미국 내 이주민에 따른 그 비용 지출이 아주 커지면서 민주당이 연방정부 차원에서 이것에 대응해 줄 것을 촉구했다고요?
맞습니다. 특히 뉴욕시가 이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데요. 올 봄부터 뉴욕시에 유입된 이주민 수는 거의 10만 명에 달합니다. 뉴욕시에 따르면 8월 기준으로 시의 지원을 받는 이주민 수는 5만 7,200명에 달합니다. 이들에 대한 지원금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정부가 이들에게 일할 수 있는 자격을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주민이 스스로 일을 해서 돈을 벌게 함으로써 이들에게 투입되는 지원금을 줄이겠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예. 자, 미국 안에서도 뉴욕에 이렇게 이주민들이 많이 몰리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뉴욕시가 이주민 보호도시 생츄어리 시티임을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뉴욕시 의회는 지난 2016년 당시 강력한 반이민 정책을 예고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자 이 결의안을 채택했는데요. 체류 신분과 관계없이 이주민에게 필요한 각종 서비스와 복지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개방적인 이민 정책이 이행되면서 이주민 수도 늘어났고요. 이에 따라서 뉴욕시로 유입되는 이주민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네. 자, 뉴욕시가 이주민 지원에 투입하는 자금이 얼마나 됩니까?
뉴욕시는 호텔이나 체육관 등을 개조해서 이들에게 임시 거처를 제공하는 등 여러 지원책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애덤스 시장은 시의 지원금이 오는 2025년 7월 120억 달러를 초과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뉴욕의 애덤스 시장은 연방정부 이번 발표 크게 반겼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애덤스 시장은 20일 성명에서 정부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준 것에 감사하다며 이번 조처는 시의 지원을 받고 있는 수많은 베네수엘라 이주민들에게 희망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뉴욕시의 반응을 봤는데 뉴욕주 차원에서도 또 별도의 입장이 나왔네요.
네, 캐시 호컬 주지사 역시 정부의 이번 조처를 환영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연방정부가 우리의 최우선 순위 요구에 신속하게 행동한 데 대해 감사하다면서 뉴욕주는 이주민들이 노동허가를 받고 직업을 구할 수 있도록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미국의 이민정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인데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일 2024 대선 첫 경선지인 아이오와주를 찾아서 연설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실시하는 이민정책으로 멕시코 국경을 넘는 월경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을 침공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바이든 행정부에 반대되는 강력한 반이민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얘기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보죠.
예,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재선되면 취임 직후 즉각 바이든 행정부가 실시한 모든 개방 국경 정책을 폐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침공을 막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자원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할 것이라면서 여기에는 해외 파병 군인 수천 명을 국경으로 파견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아메리카 나우 이번에는 연방 상원으로 갑니다. 아, 상원에서 신임 합참의장 인준이 통과됐군요.
네, 상원에서 20일 찰스 브라운 합참의장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 표결이 실시됐는데요. 100명의 의원 가운데 찬성 83대 반대 11로 통과됐습니다. 이로써 콜린 파월 전 합참의장에 이어서 미군 역사상 두 번째로 흑인 합참의장이 탄생했습니다.
네, 자, 신임 브라운 합참의장 어떤 인물입니까?
브라운 의장은 텍사스 공대와 공군 전투기 학교를 거쳐서 F-16 전투기 조종사로 복무했고요. 유럽과 중동, 아시아 지역에서 근무했습니다. 한국에서도 복무한 경력이 있는데요. 지난 1987년과 2007년 두 차례 한국에서 복무한 이력이 있습니다. 지난 2020년에는 흑인 최초로 공군 참모총장에도 올랐습니다.
네, 이 브라운 합참의장 인준안이 상원에서 통과하기까지 시간이 꽤 많이 걸렸죠?
네, 그렇습니다. 전임자 퇴임 이전에 신임 의장에 대한 인준안이 통과되지 않아서 합참의장 자리가 공석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었습니다. 공화당 소속 타미 튜버빌 상원의원이 군 인사를 맡고 있어서 마크 밀리 현 합참의장이 다음 달 퇴임하기 전까지 인준안이 통과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 건데요. 브라운 의장에 대한 인준안 통과는 지명 후 4개월 만에 이뤄졌습니다. 네,
그 튜버빌 의원이 군 인사를 맡고 있다는 상황이 어떤 건가요?
네, 튜버빌 의원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군 고위직 인사에 대한 인준 권한을 가진 상원 군사위원회 소속 의원입니다. 연방대법원이 지난해 여성의 보편적 낙태권을 인정한 노데웨이드 판례를 폐기하자 국방부는 장병들이 원정 낙태를 하는 데 들어가는 여행 경비를 지원하고 휴가를 제공한다는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튜버빌 의원은 국방부가 이 정책을 폐기하지 않을 경우 수백 명의 군 인사를 일괄 처리하지 않고 엄청난 시간이 들더라도 개별 심사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날 상원에서 결국 브라운 의장에 대한 그 개별 인준안이 표결에 붙여진 거네요.
맞습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대표가 브라운 의장을 포함해서 3명의 군 고위 인사 인준안을 개별 상정했습니다. 브라운 의장에 대한 인준안인 20일 표결에 붙여져서 통과가 됐고요. 나머지 2명인 앤디 조지 육군참모총장 대행 인준안과 에릭 스미스 해병대 사령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은 수일 내 표결에 붙여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300명 이상의 군 인사가 처리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슈머 대표가 입장을 내놨군요.
예, 슈머 대표는 군 인사 인준을 맡고 있는 튜버빌 의원이 입장을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슈머 대표는 이날 의회에서 이는 개별 심사가 유지될 수 있는 방안이 아니다라며 튜버빌 의원의 계속된 특권 남용은 국가의 가장 훌륭하고 헌신적인 군 장교 수백 명과 그의 가족의 삶을 방해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아메리카 나우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의 그 주간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 크게 떨어졌다고요?
네, 21일 노동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전주보다 2만 건 떨어져서 20만 1천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 1월 마지막 주 이후에 8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한 겁니다.
네, 그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그동안 추이가 어땠습니까?
노동부가 공개한 보고서의 그래프를 보면요. 계절에 따라 조정된 자료를 기반으로 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올해 1월 말부터 꾸준히 상승 곡선을 타다가 4월부터 6월까지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고요. 6월부터 7월 사이 잠깐 다시 오른 뒤에 대체로 내림세를 이어왔습니다.
네. 자, 노동시장 지표에서 이 실업수당 신청 건수 보고서 왜 중요한 겁니까?
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미국 노동시장이 현재 어떤지 가늠할 수 있는 주요 지표 중 하나입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감소하면 미국의 노동시장과 경기가 나아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고요. 반면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올라가면 경기가 좋지 않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줄어든 지역 미국에 어디에 있는지 한번 볼까요?
인디애나주와 캘리포니아주입니다. 인디애나주에서는 2,700건 넘게 빠졌고요. 캘리포니아주에서도 1,170여 건 감소했습니다. 합쳐서 총 3,870여 건인데요. 반면 뉴욕주와 조지아주 그리고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증가했습니다. 뉴욕이 1,460여 건으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요. 조지아주가 1,360여 건, 사우스캐롤라이나주는 천여 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세 개 주에서 증가한 총 건수가 3,840여 건으로 감소 건수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네. 자, 그런데 최근에 그 전미 자동차 노조가 파업했죠. 그래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고요?
네. 로이터통신은 전미 자동차 노조의 부분 파업으로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노동자들을 일시 해고하게 되면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파업에 참여하는 근로자들은 해고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주에서 실업수당을 받을 수 없는데요. 다만 이 부분 파업이 이 공급망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부품과 자재가 부족한 상황이 벌어지면서 제조업체들이 일부 직원을 일시 해고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얼마나 많은 직원이 일시 해고된 상태인가요?
예, 포드의 경우는 지난 15일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근로자 600여 명을 일시 해고했고요. 제너럴 모터스 GM이 캔자스에 있는 자동차 공장 가동을 중단하면서 이곳에 있어 일하던 근로자 약 2,000명이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또 스텔란티스도 오하이오주에서 약 70명의 직원을 일시적으로 해고하고 인디애나주에서 300여 명의 직원을 추가로 해고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지은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미국 대통령은 행정수반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국가원수로 외국에 나가 미국을 대표합니다. 행정수반과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가진 권한 가운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전쟁 수행권이고요. 건국일에 미국은 대통령 명령에 따라 많은 전쟁을 수행했습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대통령 권한 두 번째 시간으로 대통령의 전쟁 수행권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욱 기자입니다.
Good afternoon. On my orders, the United States military has begun strikes against Al-Qaeda terrorist training camps and military installations of the Taliban regime in Afghanistan.
지난 2001년 10월 7일 당시 조지 부시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국제 테러 조직 알카에다의 훈련 캠프를 공습하도록 군에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앞서 9월 11일 알카에다가 뉴욕 맨해튼 세계무역센터를 공격한 것에 대한 보복이었습니다. 미국 연방헌법 제2조 2항 1절은 대통령을 군 통수권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합중국 육해군 총사령관 그리고 각주 민병이 합중국의 현역에 소집되었을 때는 그 민병대 총사령관이 된다.
이는 대통령에게 군 총사령관으로 전시나 평시에 군을 지휘할 권한을 부여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군 통수권자 역할은 대통령에게 미국을 겨냥한 공격을 격퇴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동시에 헌법은 전쟁을 선포하고 군인을 모집하며 지원할 권한이 의회에 있다고 규정합니다. 그런데 이런 헌법 규정과 다르게 역대 대통령들이 많은 전쟁을 의회 전쟁 선포 없이 수행해 왔습니다.
Presidential war powers. One of the most critical authorizations granted by the U.S. Congress. Congress granted authorizations for the use of military.
베트남 전쟁 기간 의회는 미국이 언제 전쟁에 참여할지 혹은 적대 행위로 이어질 상황에서 언제 군사력을 동원할지 결정할 권한을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이에 의회는 1973년 11월 7일 이른바 전쟁 권한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전쟁 권한 결의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통령은 미국 본토나 영토 일부 또는 미군에 대한 공격이 발생할 때 의회 승인 없이 군대를 전투에 투입할 권한이 있다. 선전 포고가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군대를 전투에 참여시키거나 해외에 파병했을 때 대통령은 48시간 안에 이를 의회에 보고해야 하며 보고 후 의회가 60일 이내에 전쟁을 선포하거나 병력 투입을 승인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군사작전을 중단해야 한다.
1975년부터 2017년 3월까지 전쟁 권한 결의안에 따라 대통령이 의회에 보고한 건수는 모두 168건입니다. 하지만 이 결의안이 발효된 이후 모든 대통령이 결의안 핵심 조항을 위헌으로 여겨온 탓에 논쟁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대통령의 전쟁 수행권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북한의 인권 상황을 보여주는 장작 오페라가 서울에서 공연했습니다. 남북한 출신의 예술인들이 함께한 무대였습니다. 탈북민들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 전해드리는 탈북민의 세상보기. 오늘은 오페라 윤동주와 시간 거미줄 북한 인권을 노래하다 현장으로 안내해드립니다. 서울에서 동혜원 기자입니다.
오페라 윤동주와 시간 거미줄 북한 인권을 노래하다 가운데 마지막 곡 내 고향으로 날 보내주가 울려 퍼집니다. 탈북민과 모든 출연진이 다 다 함께 합창하는데요. 이 오페라는 비영리단체 북한인권과 민주화 실천운동연합이 주최했고요. 북한인권에 대해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새로운 창작 오페라를 제작했다고 합니다. 오페라 윤동주와 시간거미줄을 하나로 재구성한 건데요. 자세한 얘기 임창우 이사장입니다.
하나는 이제 윤동주 오페라는 일제시대에 윤동주가 국민들을 위한 민족 시를 쓰고 그 민족적인 마음을 가지고 청년운동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일본 정부에는 독립운동으로 보인 거죠. 이래가지고 탄압을 하고 결국 후쿠오카 감옥에서 이제 죽잖아요. 시간 거미줄은 병인 양요 때 그 여성의 인권이 그때 당시 이제 핍박당하는 것을 이제 그린 건데 조선 여성의 인권 유린당하는 그 여성을 강제 북송 당해가지고 북한에서 인권 유린 당하는 여성 또 강제 북송 중에 수많은 고통 당하는 여성으로 그다음에 윤동주는 이제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조선 한국 땅을 보니까 아직까지도 갈라져서 또 북한 땅에는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고 그걸 이제 그 윤동주의 어머니 동생 혜원이 이제 그 자기 친구 송몽규 이런 사람들이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100년 전에 우리 조선 땅도 일본에 의해서 짓밟혔는데 아직까지도 북한의 독재 정권에 우리 민족이 짓밟히고 살고 있구나.
윤동주와 북송녀 북한 동포들의 아픔을 같은 상처를 가진 역사 속 과거와 현재를 오버랩해 표현한 건데요.
그러면서 이제 주옥 같은 시 가운데서 민족 사랑과 인권에 관련된 내용들의 시가 읊혀지고 중창으로 나오고 병인 양요 때에 고난당하는 조선 여성은 시간 거미줄에서 두 곡이 발췌됐는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1시간 50분 동안 누워서 슬피 웁니다. 그 여성이 북한 땅이에요. 그리고 북한에서 고통당하는 북한 주민들의 외침이에요. 그거를 이제 배경으로 하고 한국에 와서 있는 그 김성민 시인이라고 보는 아주 유명한 시인인데 그분이 이제 인터뷰를 해가면서 윤동주하고 이야기해요. 하늘의 시인 윤동주와 탈북한 시인 김성민이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북한의 현실을 이야기하고 마지막에는 아직 강제 북송당할 위기에 있는 2600명의 중국 땅에 있는 탈북자들 그것도 소개가 되기도 하면서 북한 인권으로 자연스럽게 윤동주가 17편의 시를 노래하면서 이제 하는 건데 그것은 이제 창작이죠.
등장인물에는 하늘의 사람들과 땅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하늘의 사람들 가운데 윤동주의 사촌인 송몽규가 등장합니다. 송몽규도 항일운동을 하다 윤동주와 마찬가지로 감옥에 갇혀 생을 마감하는데요. 이 송몽규 역할을 맡은 바리톤 김종우 씨는 제가 찾아간 날 등잔다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 송몽규 역할을 하시는 또 더블캐스팅 다른 선생님분이 따로 계시고 오늘 저희가 공연하는 이 정동극장이라는 극장 컨디션이 다른 극장보다 약간 다릅니다. 왜냐하면 저희 무대하고 객석하고 구분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탈북녀가 중심이 되는 오페라인데 이 탈북녀가 힘들기 전에도 또 힘든 후에도 그리고 잘 된 후에도 계속 이 탈북녀를 비추고 있는 등잔대 같은 그런 존재가 있다. 이 부분을 표현하시고 싶으셔가지고 제가 오늘은 그 등잔대의 역할로 출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북송녀를 바라보고 불쌍히 여기고 그를 또 빛 가운데로 또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인도자의 역할이라고 그럴까요?
그리고 바리톤 김종우 씨는 이번 공연을 통해 북한 인권에 대해 새롭게 깨달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전에 작곡자 이용주 선생님의 윤동주라는 작품에서 원래 송몽규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윤동주라는 작품을 제가 해놓은 상태에서 이게 무슨 얘기지 하면서 이게 과연 합쳐질 수 있을까 하는 의아함도 있었지만 제 공연을 제가 직접 하면서 느낀 거는 정말 좋은 두 작품을 가지고 저희 가까이 있는 진짜 북한 동포들이 지금 너무나 힘들게 살고 있다는 거를 제가 이 작품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이 작품을 하면서 북송녀와 북한 동포들에 대한 마음이 되게 좀 깊어졌고 저같이 관심이 없었던 저희 남한 사람들이라도 이 작품을 보고 정말 우리 가까이에 이렇게 힘든 분들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함께 품어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서 애착 가는 장면을 얘기했는데요.
이 북송녀분이 북한 간수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는 장면에 저는 윤동주라는 작품에서 이게 같이 합쳐지는데 송몽규라는 사람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일본 순사들한테 잡혀가는 장면과 같이 오페라에서는 맞아떨어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북송녀를 바라보고 이 송몽규라는 사람은 일제시대 때 그렇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일본 순사들한테 그 고통을 겪었었는데 아, 이 북송녀는 북한 감옥에서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구나 하고 굉장히 제가 위로해주는 마음을 가지고 북송녀를 바라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또 노래를 부르고요. 그 장면이 저는 제일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처음 무대에 올랐다는 북한 무용수 출신 탈북민 함승만 씨가 출연했습니다.
뭐 지금 이제 북한에서 이제 한국 분들이 많이 이제 더 하는데 이제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참여해야 되지 않겠냐고 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같은 한국 무용인데도 좀 여기 오니까 이제 격차가 좀 많더라고요. 북한에서는 계속 선전용만 하다가 여기 와서 이제 자기 감정을 끌어내려니까 조금 어렵긴 하는데 그래도 안무가 선생님 잘 이제 리드해줘서 작품을 완성하게 됐습니다.
또한 함승만 씨는 마음에서 우러나와 즉흥적으로 나온 안무가 있었다고도 전했습니다.
두 번째부터는 작품이 와닿더라고요. 사실은 또 이제 원래 안무가 선생님 짜던 동작이 있었는데 북송녀분하고 이제 교감하다 나니까 이제 서로 손잡고 하는 거는 공연 중에 이제 나온 동작이거든요. 그래서 안무가 선생님도 네가 하다가 네가 감정이 나온 대로 해라 해서 이제 그렇게 된 겁니다. 즉흥적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북송녀 선생님하고 이제 손을 잡는 장면에서 제가 더 감동 먹었습니다. 네.
그리고 북송녀 역할은 소프라노 이성란 씨가 맡았는데요. 이 역할을 잘 이해하기 위해 실제 북송녀가 쓴 책을 읽었다고 합니다.
북송녀 역할은 북한에서 탈북을 해서 중국에서 인신매매로 인하여 아이를 갖게 되고 다시 북한으로 잡혀가서 거기서 아이를 내 손으로 직접 죽이는 그런 상황을 겪습니다. 전혀 생소한 역이라 감이 정말 오질 않아서 이분 실제로 계신 그분의 책도 읽고 책을 많이 바탕으로 그 경험을 한번 감정적인 경험을 느끼고 싶었어요. 그분의 또 삶을 직접 듣기도 하고 직접 북한의 또 실체도 듣게 되고
그러면서 관객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탈북민들에게는 사랑을 전하고 싶고요. 그 사랑으로 모든 게 좀 빛이 되어서 한 마음이 되어서 서로 안아줄 수 있는 그리고 보담아줄 수 있는 그렇게 어우러지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북송녀를 통해서 북한의 비참한 그런 실체들을 더 느끼고 그리고 북한 여인의 쓰라린 그 절규를 좀 더 느껴서 우리가 조금 더 감조적이지만 동참해서 북한 인권에 대해서 좀 소리 높여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약 2시간 동안 이 오페라 공연을 본 관객의 소감은 어떨까요?
북한 인권에 대해서 다가가기 힘든 면이 있는데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시인을 통해서 풀어낸 점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공연에서 나왔던 것처럼 인권 문제 너무 심각하다는 거 에 대해서 뭐 도와줄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자리가 있다는 것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되고요. 또 문화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게 좋은 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북한 인권 현재의 문제들을 좀 시적으로 잘 드러내려고 했던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나왔던 여성 두 분이 그분들이 나와서 노래하는 장면 사실 울었거든요. 어쨌든 탈북민 그분들과 함께 노래하는 그게 좀 의미가 있어서 그때 눈물이 좀 나더라고요. 네. 그 탈북민에 대한 좀 관심이 있는 학생들? 학생들이 좀 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마음이 너무 먹먹했어. 제가 두 시간 내내 너무 울어가지고. 윤동주 시인하고 북한의 인권을 연결해서 이렇게 멋진 오페라가 나왔다는 것이 사실은 너무 감동스러웠어요. 내 고향으로 날 데려다주고 노래를 하면서 그게 아리랑하고 연결이 됐잖아요. 그래서 중간에는 고향에 돌아가는 마음이 너무 슬픈데도 반대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서 사실 그 부분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좀 약간 어깨를 들썩이는 근데 그거 되게 슬픈 노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되게 좋았고 근데 우리가 너무 가까이 있는 거라서 되게 쉽게 잊어버리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한번 돌아봐야 되겠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서울에서 VOA 동예원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비밀로 해달라는 말, 영어로는 모자 밑에 넣어놓으라고 하는데요. 대화를 통해 들어보시죠.
I heard something really sensitive about David. He's going to be taking a long leave from work.
Is everything okay with him?
Well, it's not about him, actually. It's about his wife. She is very sick, and he's taking time off to be with her during her treatment. But please, keep it under your hat. He hasn't shared this with many people at work.
That's so heartbreaking to hear. Of course, I will keep it confidential. Do you know how he's holding up?
I think he's doing his best to stay strong for his wife and family.
If there's anything I can do to help or support him in any way, please let me know. And thanks for trusting me with this information, John.
I knew I could count on you to handle this delicately.
존이 데이빗의 아내가 아프다며 비밀로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Keep it under your head.
모자 밑에 넣어두세요. 그러니까 비밀로 해달라는 말입니다.
Keep it under your head.
비밀 지키세요. 또 다른 표현으로 비밀 지키겠습니다.
I'll keep it confidential.
비밀 지키세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Keep it a secret. Keep it quiet. Keep it between us. Stay between us. This stays between us. It has to stay between us. Keep it under your head.
비밀로 해주세요. 우리끼리만 알고 있기로 해요. 대화 느린 속도로 한 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 heard something really sensitive about David. He's going to be taking a long leave from work.
Is everything okay with him?
Well, it's not about him, actually. It's about his wife. She is very sick, and he's taking time off to be with her during her treatment. But please keep it under your hat. He hasn't shared this with many people at work.
That's so heartbreaking to hear. Of course, I will keep it confidential. Do you know how he's holding up?
I think he's doing his best to stay strong for his wife and family.
If there's anything I can do to help or support him in any way, please let me know. And thanks for trusting me with this information.
I knew I could count on you to handle this delicately.
대화 해석해 보겠습니다.
I heard something really sensitive about David.
나는 데이빗과 관련해 아주 민감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He's going to be taking a long leave from work.
그는 장기 휴가를 간다고 합니다.
Is everything okay with him?
그는 괜찮은가요?
It's not about him, actually. It's about his wife.
사실 그가 아니라 그의 아내와 관련된 겁니다.
She is very sick, and he's taking time off to be with her during her treatment.
그녀가 너무 아파서 치료받는 동안 함께하기 위해 휴가를 낸 겁니다.
Keep it under your head.
비밀로 해주세요.
He hasn't shared this with many people at work.
그는 회사에 많은 사람들과 이 소식을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Of course, I'll keep it confidential.
물론입니다. 비밀 지키겠습니다. 비밀로 해주세요.
Keep it under your head.
자,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I heard something really sensitive about David. He's going to be taking a long leave from work.
Is everything okay with him?
Well, it's not about him, actually. It's about his wife. She is very sick, and he's taking time off to be with her during her treatment. But please, keep it under your hat. He hasn't shared this with many people at work.
That's so heartbreaking to hear. Of course, I will keep it confidential. Do you know how he's holding up?
I think he's doing his best to stay strong for his wife and family.
If there's anything I can do to help or support him in any way, please let me know. And thanks for trusting me with this information.
I knew I could count on you to handle this delicately.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Keep it under your hat.
비밀로 해달라는 말 영어로는 모자 밑에 넣어놓으라고 표현한다는 것 배웠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워싱턴 뉴스 광장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